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워싱턴에서 열린 전략 경제 대화에서 양국과 세계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수잔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만나 양국 간 군사관계와 사법당국 간 협력, 민간 교류 확대 발전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또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하는 한편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한 서방 주요 6개국 간 지속적인 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 밖에 오는 9월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과 관련한 협조도 확인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류엔둥 부총리와 양제츠 국무위원 등 중국 측 대표단을 만나 북한 정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병진 노선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한국전쟁 발발 65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투철한 안보 의식을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한국 국무총리는 서울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전쟁의 포성은 멈췄지만 한반도의 불안정한 안보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총리는 또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한민족 공동 번영의 미래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오늘 남북관계는 사실상 끝났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성명에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개소로 남북관계는 더 이상 만회하거나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오늘 2명 더 추가돼 전체 사망자가 29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보건당국은 사망자 외에도 현재 77명이 메르스에 감염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 중 15명은 위중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주춤하던 추가 확진자도 오늘 한 명 더 발생해 현재까지 한국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모두 18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메르스는 한국의 경제 상황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당국은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당초 3.8%에서 3.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시리아의 쿠르드족 핵심 거점 도시인 코바니 등 세 곳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오늘 오전 터키로 통하는 코바니 국경 통과소 인근에서 자살 폭탄 공격으로 시작됐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이번 전투로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또 ISIL이 시리아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던 북동부 하사카 마을 두 곳도 장악했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군은 그러나 정부군이 과격분자들의 공격을 물리쳤다고 주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질로 잡힌 가족의 석방을 위해 몸값을 지불하거나 협상을 벌이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겠다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인질에 관한 미국의 새로운 방침을 발표하면서 해외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 방침에 따라 미국 정부는 앞으로 인질 가족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인질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 구조할 수 있도록 민간 분야와도 협력할 계획입니다. 또 인질 가족들은 인질범들에게 몸값을 지불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와 유럽 관리들이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분할금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앞서 어제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채권국들은 분할금 문제에 관한 의견 접근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치프라스 총리가 채권단과 오늘 진지한 협상을 벌일 계획이었지만 어느 쪽도 별다른 언급 없이 회담은 조기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는 국제통화기금 IMF에 이달 말까지 20억 달러를 상환하기 위해 유럽연합 구제금융 가운데 80억 달러의 분할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조은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워싱턴에서 회의를 열고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핵 개발이 고립과 제재를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Despite international efforts, it is going down a misguided and anachronistic
path. 유엔 인권기구 서울 사무소 개소와 관련해 북한이 한국을 위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평양 내 외국 대사관들이 하루 몇 차례 정전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비가 오겠고 밤에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고 핵 개발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북한의 이른바 병진 노선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중국은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워싱턴에서 열린 전략경제대화에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국제사회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나라 고위 당국자들은 이번 대화에서 다양한 차원의 논의와 공동 발표를 통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백악관에서 류엔둥 부총리와 양제츠 외교 담당 부총리 등 중국 측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 정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병진 노선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 측 대표단은 핵무기와 경제를 동시에 개발하려는 북한의 노력이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의 근본적인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최고위급 대화를 통해 북한의 병진 노선에 대해 논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 측 대표단은 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수잔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양제츠 국무위원과 별도로 만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앞서 지난 2월 뉴욕에서 만나 북한의 병진 노선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은 두 나라가 전략 경제 대화를 마치면서 2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도 포함됐습니다. 두 나라는 보도자료에서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에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과 북한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결의를 전면 이행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번 대화에서 사이버 안보 등 양국 간 주요 현안과 기후변화, 이라크와 시리아 사태, 남중국해 문제, 대테러 협력, 야생동물 밀거래 등 지역과 세계적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중 전략 경제 대화에는 미국 측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과 제이콥 루 재무장관, 중국 측에서는 왕양 부총리와 류엔둥 부총리가 수석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의 현인 그룹 제3차 회의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오늘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북한의 핵 개발은 고립과 제재를 가져올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감행한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세계 비확산 체제에 가장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윤 장관은 25일 서울에서 개막된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 현인그룹 회의의 개회사에서 평양 당국은 이란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고립과 제재를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하며 북한 당국이 조속히 깨어나 현실에 눈을 뜨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Despite international efforts, it is going down a misguided and anachronistic path, arguing that it can have both guns and butter.
윤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포와 버터를 다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릇되고 시대착오적인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지난달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실험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가동하려는 노력의 한 가지 사례라고 언급했습니다. 윤 장관은 아울러 한국은 국제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working to make efforts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mutually reinforcing.
윤 장관은 북핵이라는 난제가 결국 북한 문제의 일부로서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이 서로를 강화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윤 장관은 남북 대화를 향한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한다면 비핵화로 가는 길에 대한 강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현인 그룹은 CTBT의 발효를 위한 세계 군축 분야 저명 인사들의 모임으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제3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틀간의 회의 결과를 반영해 26일 북한의 핵실험 금지와 CTBT의 서명과 비준을 촉구하는 서울 선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스 블릭스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을 비롯해 안젤라 케인 전 유엔 군축 고위 대표 등 현인 그룹 위원들과 라시나 제르보 CTBT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인 CTBT는 지난 1996년 각국의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능력이 있는 44개 국가 가운데 미국과 중국, 이란, 북한 등 8개 나라가 아직 서명 또는 비준을 하지 않아 발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이 유엔 인권기구 서울 사무소 개소에 때맞춰 억류 중인 한국 국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이를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조치는 사실상 유엔을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기구 서울 사무소 개소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억류 중인 한국 국민 두 명에게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한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엔 인권 분야 수장인 자이드 최고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이번 선고가 공식적인 법 절차를 밟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이드 최고 대표는 이에 따라 북한이 최대한 빨리 이들을 석방하도록 연락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이드 최고 대표는 특히 이번 선고가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기 위한 현장 거점으로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지난 23일 서울 사무소에 문을 연 데 반발한 조치가 아니냐는 질문에 수긍했습니다.
But clearly any threats from a member state of the United Nations
자이드 최고 대표는 유엔을 상대로 한 유엔 회원국의 위협은 매우 유감스럽고 온당치 못한 일이라며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3일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 개소식과 거의 동시에 억류 중인 한국 국민 김국기 씨와 최충길 씨에게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김 씨와 최 씨가 한국의 국가정보원 간첩으로 정탐과 모략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이들에 대해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자이드 최고대표는 또 북한이 서울사무소 개소에 잇따라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그렇다고 해서 사무소의 역할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라는 본래 역할에 충실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자이드 최고대표는 또 북한이 분노에 찬 협박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인권 문제에 최소한의 관심을 보이려는 노력도 보이고 있다며 일례로 각국의 인권 기록을 다른 국가가 검토하는 이른바 국가별 인권 상황 정례 검토 과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사무소는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감시와 보고 활동에 그치지 않고 북한 정부와의 대화에도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대북 지원과 연계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방법이라며 조건부 지원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겪고 있는 심각한 가뭄에 대해선 북한 정부가 이웃 국가들이나 인도주의 기관들과 접촉해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조건 없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이드 최고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자이드 최고대표는 3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24일 만나면서 사람과 사람의 직접적인 만남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깨달았다며 할머니들이 일본 총리에게 자신들의 감정을 직접 표현할 수 있다면 일본은 이 여성들이 얼마나 부드럽고 결의에 찬 분들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 개소와 관련해 남측을 위협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우려에 비난과 위협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이 최근 서울에 문을 연 유엔인권기구 사무소에 대한 험한 위협과 비난에 대해 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조평통은 성명을 내고 남측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라는 화근을 끌어들여 남북관계가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며 비난했다고 25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평통은 성명에서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를 타격 대상이라고 지적하는 등 위협적인 용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북한 외무성도 지난 23일 담화에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는 자신들의 존엄과 체제에 도전하는 특대형 정치적 도발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는 유엔이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국제기구로 유엔의 자체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4월 유엔의 제안을 존중해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 설치에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당국자는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에 북한 인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한국 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에 북한 관련 자료 수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협조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가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는 탈북자들과 접촉하는 문제는 유엔 인권기구의 요청이 있으면 그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러시아 상원의장이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에게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북러 경제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자제도 요청했는데요. 북러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발언입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은 23일 모스크바를 방문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최태복 의장과 만나 북러 우호 관계를 평가하고 특히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트비엔코 의장은 양국 관계의 발전을 희망하는 덕담을 하면서도 북한 측에 따끔한 충고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 지도부의 투자 사업 제의를 검토할 준비가 돼 있지만 북러 경제 관계는 기본적으로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시장 경제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곳에 진출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트비엔코 의장은 또 두 나라의 차관 관계 시절은 이미 과거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옛소련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러시아의 호의에만 기댈 게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제 역할을 해서 러시아 기업들의 불만 사항을 해소해줘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마트비엔코 의장은 북러 교육이 기대만큼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양국이 루블화로 무역 대금을 결제하면서 교역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지만 최근 들어 교역 규모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마트비엔코 의장은 오는 2020년까지 교역 규모를 10억 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양국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올 1월부터 3월까지 북러 교역은 큰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러시아의 대북 수출은 모두 1,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나 감소했고 수입도 44%가 줄어든 57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마트비엔코 의장은 양국의 물류협력 사업인 라진 핫산 사업을 추진하면서 철도 개보수에 비용이 많이 들었다며 한국을 비롯한 제3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 지역에 경제 자유지대를 설치하는 구상 역시 이제는 실행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며 북한이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 마트비엔코 의장은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태복 의장은 귀국해서 러시아 측이 제안한 문제들을 경제부처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장은 또 러시아가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정치적 수준까지 끌어올릴 의사가 있다고 믿고 있다며 북한도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북한의 전력 사정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평양 내 외국 대사관들도 하루 몇 차례 정전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평양 주재 외교관은 지난 겨울에 비해서는 전력 사정이 나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처 SDC의 토머스 피슬러 평양 사무소장은 2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평양의 외국 대사관 공관도 하루 서너 차례 정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겨울 전력난이 심했다며 몇 시간 동안 정전이 지속됐고 심하게는 4시간마다 전기가 나간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슬러 사무소장은 지난 2013년 11월 평양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지난 겨울처럼 전력난이 심했던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며 지금의 전력 상황은 지난 겨울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호베르투 콜린 평양 주재 브라질 대사도 2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겨울 전력 상황이 훨씬 심각했다며 자주 정전이 됐고 전압도 매우 낮았다고 말했습니다. 피슬러 사무소장은 최근 전력난이 심각한 이유와 관련해 가뭄으로 수력발전소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자주 접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유엔은 지난 10일 북한의 가뭄 상황을 현지에서 직접 살펴본 이후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서 지난 18개월 동안 계속된 건조한 날씨로 마실 물이 부족하고 수질도 나빠졌으며 수력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도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도 22일 북한에서 지난해 겨울부터 강수량이 부족해 감과 댐 수위가 낮아져 수력발전소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전력 생산량의 60% 이상을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평양의 한 거주자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이 전력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도 이 신문에 북한의 전력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북한 전역이 전력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신문은 비가 올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있지만 메마른 북한 저수지와 강을 메우기에는 불충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지난 11일부터 20일 사이 황해남북도의 전반적 지역에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기적인 가뭄이 완전히 해소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북한의 전력 생산량은 190억 킬로와트로 한국의 5천억 킬로와트의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오늘로 65주년이 됐습니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은 3년간 계속되면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미군 역시 3만 6천여 명이 전사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혼란 중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거나 중요한 전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숨겨진 영웅들도 적지 않은데요. 특히 미군 소속으로 게릴라전에 투입된 8240 부대는 혁혁한 전공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하다가 최근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6.25 전쟁 65주년 특집으로 오늘과 내일 두 차례 8240 유격부대의 활동과 예하부대 지휘관을 지낸 벤 말콤 예비역 대령의 인연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북한에 40일간 억류됐다 풀려난 메릴 뉴먼 씨는 미 언론에 색다른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가 6.25 전쟁 참전 용사 출신일 뿐 아니라 전쟁 당시 비밀 게릴라 부대를 직접 훈련시킨 고문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뉴먼 씨는 억류 당시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에 이런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미군 극동사령부 정보국 소속으로 9월산 유격부대의 군사 고문을 맡아 북한군을 공격하고 정보를 수집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뉴먼 씨는 전쟁 당시 미군 정보 장교로 대북 게릴라전에서 용맹을 떨친 8240 부대 소속 9월산 유격대를 직접 훈련시켰습니다. 당시 뉴먼 씨와 함께 미 중앙정보국 CIA 특수부대 장교를 지낸 벤 말콤 전 대령은 VOA에 뉴먼 씨가 평양에 간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He was a member of my special forces CIA team in North Korea. And his results, he was looking for some of his old guerrillas.
전우애가 남달랐던 뉴먼 씨는 한국을 여러 번 방문해 옛 9월산 유격대원들을 만났고 평양에 간 이유 역시 이들의 부탁을 받고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한 옛 전우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뉴먼 씨 억류 사건이 매체들에 크게 소개되면서 일반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8240 부대 역시 새삼 조명을 받았습니다. 8240 부대는 유엔군 산하 미 극동사령부 소속의 비밀 게릴라 부대였습니다. 전원 북한 출신으로 구성된 이 부대는 유격활동과 북한 내 첩보, 적 기지 파괴, 내부 교란 등 오늘날의 특수부대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부대의 원조격인 주한이연락처의 영문 머리 글자를 딴 KLO의 한국식 발음을 섞어 켈러 부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1964년 미국의 이민해 시카고에 살고 있는 전경하 씨는 9월산 인근이 고향으로 8240 부대 출신입니다. 전 씨는 당시 북한에서 공산당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자체 조직한 치안대가 피난을 떠나면서 8240 부대로 편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지방에서 자기 피난만 동네 사람들끼리 유격대가 조직된 거라고요. 수복대학교 치안대가 생겼다가서 이제 후퇴하면서 이 각 지방마다 이 모여갖고서 유격대가 됐는데 그거를 8240 부대가 이 미군 8240 부대가 이 서포트 한 거죠.
미군은 1951년 당시 만여 명의 북한 출신 민간 유격대가 서부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군과 싸우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이후 이들에게 무기와 통신 장비, 훈련 등을 제공하면서 8240 부대를 만든 뒤 편입시킨 겁니다. 말콤 전 대령은 8240 부대가 구체적으로 미 8군에 속했고 1951년부터 최전선에서 5개 예하 부대가 활동했다고 말했습니다.
We had five different divisions of the 8240th Army Unit that was working in North Korea.
북한 출신 대원이 2만 2천 명에 달했고 많은 대원들이 북한 내부에서 21개 조직을 구성해 다양한 게릴라전과 첩보 작전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당시 육군 중위로 서해 백령도에 있던 레오파드 부대 산하 백호 부대를 담당했던 말콤 전 대령은 백호 부대뿐 아니라 8240 부대 소속 모든 대원들이 반공 정신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All North Koreans and they were anti-communist and they hate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대원들은 해방 후 공산주의에 맞서 계속 싸웠던 사람들이 많아 김일성과 공산주의에 대한 증오가 남달랐다는 겁니다. 백령도와 마주한 북한 장현군 출신으로 8240 부대에서 활동했던 이종훈 씨는 당시 북한군과 싸운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왜 싸웠냐? 고향에 빨리 가려고 수복하려고 빨리 수복하려고 싸운 거죠. 해방 후에서 5년 동안 공산 치하에서 어떻다는 걸 다 체험을 했죠, 공산주의가. 왜냐하면 우리는 남쪽을 동경하며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산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말콤 전 대령은 이렇게 대원들의 정신무장이 투철했던 데다 두뇌가 명석한 지식층이 많아 작전을 매우 잘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They've done very well. Very smart people and do a great job wherever they are.
말콤 전 대령은 미 8군 보고서를 인용해 8240 부대 소속 유격대원들이 북한에서 총 4,445회에 걸쳐 다양한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천여 명에 달하는 북한군을 체포했고 북한군을 상대로 다양한 게릴라전을 펼쳐 6만 9천 명을 살상하고 수천 개의 무기를 압류했다는 겁니다. 유격대원들은 베이커 공수부대에서 훈련을 받은 뒤 적진에 낙하해 다양한 작전도 수행했습니다. 사실상 한국인 최초의 공수부대 역할을 한 겁니다. 이들은 또 적진에 추락한 미군 조종사를 구출하는 위험한 임무까지 수행했습니다. 말콤 전 대령은 8240 부대가 미군과 한국군 특수부대의 모태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That time we didn't have special forces and all of a sudden they had set up 8th Army had set up the special forces.
당시 미군은 공식 특수부대가 없었는데 미 8군이 8240 부대를 통해 게릴라전을 본격적으로 펼치면서 미군 특수부대 설립에 선구적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8240 부대는 휴전과 함께 해체됐고 모든 부대의 활동은 기밀에 붙여져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말콤 전 대령은 당시 자신을 비롯한 부대원들 모두가 미국과 한국 정부의 정치적 결정에 크게 실망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8240 부대원들은 공산주의자들로부터 고향인 북한을 해방시키겠다는 단호한 결의가 있었고 미군 역시 이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철수와 부대 해체 소식을 통보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말콤 전 대령은 휴전 후 미군이 8240 대원들의 진로를 한국 정부에 전가하는 등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 역시 비정규 병력인 대원들의 공적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We don't know. It was a political decision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at they were concerned that the fact that some of these people might be North Koreans.
한국 정부는 북한 출신인 8240 대원들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고 극소수만이 대원들의 북한 내 활약에 대해 알고 있는 등 이해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많은 8240 대원들이 휴전 후 한국군에 편입됐지만 비정규군 출신이란 이유로 전쟁 중에 세운 공로를 전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미군마저 8240 부대의 실체를 수십 년간 1급 군사 비밀로 취급했기 때문에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8240 부대는 휴전 40년이 훨씬 지난 1996년 전쟁 당시의 활동을 소개하는 책이 발간되면서 미국과 한국에서 조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인 뉴스 김영곤입니다.
6.25 한국전쟁 65주년 특집 내일 이 시간은 8240 산하 백호 부대에서 활동한 대원들의 체험과 벤 말콤 전 대령의 회고록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직도 한국에는 당시 북쪽으로 끌려간 가족을 65년 동안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는데요. 한국의 6.25 전쟁 납북 인사가족 협의회 이미일 이사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네, 6.25 전쟁 납북 인사가족 협의회 이사장을 맡고 계신데 먼저 어떤 활동하는 단체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전쟁 납북 피해 진상 규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납북 피해자 명예 회복.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전쟁 납북자 생사와 소식을 알고요. 또 그들을 유해를 송환한다든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상규명이라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쟁 중에 이제 북으로 다 끌려가셨는데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증언을 제록을 하고요.
네.
자료를 수집하고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을 합니다. 네.
네. 자료를 많이 수집하셨을 텐데 그 네. 6.25 전쟁 당시 북쪽으로 끌려간 한국인 납북자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또 현재 몇 분 정도가 생존해 계신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예, 1951년 대한민국 정부가 작성한 전국 명부에 82,959명의 납북된 분들의 인적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연로하신 분들 각계 유명 인사되시는 분들은 다 이제 별세를 하셨을 것이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용군이나 노무장 이런 분들로 끌려가신 분 중에 한 500여 명 그 정도가 생존해 계시지 않을까 막연한 추정을 합니다. 네.
네, 이 8만 6천 명 가량이고 또 유명인들도 계시고 노무자도 계시다고 말씀을 잠시 하셨는데
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좀 이 납북자들이 주로 어떤 이유로 납북된 건가요?
먼저 그 각계 유명 인사들, 지도층 인사들은 북한의 인재 공백 상태를 메꾸기 위해서 그분들을 이제 북으로 납북해가다가 활용을 하려고.
네.
인적 자원을 활용하려고 그랬고요.
네.
그다음에 전쟁이 좀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3년 동안이나 이제 전쟁이 계속됐는데 전쟁이 계속되니까는 자기네들 북한 내 인민군도 부족하게 되고
네.
그래서 남한에서 민간인들 청년들을 뭐 청년들이면 많이 잡혀갔어요. 한 6-7만 명 정도가 잡혀갔는데요.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력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 6-7만 명이 그럼 주로 군인으로 징집된 건가요?
그들이 말하는 소위 의용군이고요.
네.
그리고 군 노무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후퇴할 때 식량이나 무기를 후송, 그러니까 후퇴할 때 후송하기 위한 인력으로도 뭐 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식량도 수탈하고 인력도 끌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진압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상당한 규모잖아요. 8만 6천 명이면 무시할 수 있는
네.
그런 수준이 아닌데 북한은
네.
이러한 그 납북자 진상 규명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3월 18일 국무총리 전원위원회에서 175명을 추가로 납북자로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 제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담화가 나왔고요.
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뭐 날조라는 거죠.
네.
정치적 모략이고 날조고 이분들은 다 자기 자발적 신념에 따라서 입국했다는 주장을 합니다.
네.
너무 어이없게 잡혀가는 것들을 다 가족들이 목격했는데 예,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더더군다나 이번에는 좀 특이한 게 그 성함을 적시를 했어요. 몇 분을.
네.
백상규 이대 국회의원을 적시를 하고
네.
또 뭐 조수항, 안재홍, 김규식 이런 분들을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죠. 주로.
네.
그런 분들을 적시해가지고 뭐 자기네 뭐 제국 인사 묘에 다 안장이 돼 있다. 뭐 그런 그 남하는 그 쓸데없는 그런 위원회 납북진상규명위원회를 걷어치워라.
네.
뭐 이렇게 아주 뭐 신랄하게 뭐 맨날 그렇죠. 북한이.
네네. 좀 하나도 변한 게 없군요.
그럼요.
네. 그 지난 2010년에 한국 정부는 납북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는데 그 이 네. 법의 주요 내용은 뭔가요?
저희들이 받았는 내용 중에 두 가지입니다.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하고요.
네.
정부가 공식적으로 작성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명예회복을 위해서 기념관을 건립하는 그 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현재 지금 4년 반을 지금 법 시행을 해왔거든요.
네.
2011년부터
네.
만 4년 반을 해왔는데 앞으로 2년 정도의 뭐 기한이 남았어요.
네.
했는데 아직도 그 진행이 좀 너무 더뎌서 조금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나 보네요.
그렇죠. 진상조사 보고서는 아직 뭐 나오려면 멀었고요. 멀은 것 같고 17년에나 뭐 나올 수 있을지 정말로 너무 좀 느려서
네.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저도 좀 그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좀 그럼 네. 국민 여론을 좀 더 동원한다던가 좀 어떤 대책이 네. 있어야겠네요.
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그 가족회의 의견이 좀 존중돼야 되는데
네.
네, 정부에서 일을 추진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네네.
예, 조금 그 협조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네.
예, 이사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네.
예, 다음에 또 듣도록 하고요. 오늘은 네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과 6.25전쟁 당시 북한군에게 끌려간 납북자들의 현황과 진상규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6.25전쟁 65주년을 맞은 오늘 한국 국회에서는 전쟁 중 포로로 북한에 잡혀있다 탈출한 국군 용사들의 경험을 듣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군 용사들은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국군 포로들의 조속한 귀환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국군 포로를 안전하게 모시고 왔으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원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귀환 한국군 용사와 관련 학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입니다. 6.25 한국전쟁 65주년을 맞이해 귀환한 한국군 포로들의 목소리로 6.25 한국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인데요. 먼저 발제를 한 사람은 정재호 NKDB 정착지원본부장. 정재호 본부장은 한국군 포로의 현황에 대해 짚어보고 이에 대한 북한과 한국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50년도 12월 달에 평양 방송에서 6만 5천 명의 포로가 있다고 주장을 했고 51년도 6월 25일 날 6.25 전쟁 발발 1주년이 되는 해에 10만 8,257명의 포로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51년 12월 18일 이제 정전 협정에 대한 협상이 시작이 되면서 단지 국군 포로 7,142명만 있다고 수정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은 갑자기 10만 명의 포로가 만 명으로 줄은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처음부터 국군 포로들을 돌려보내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귀환 한국군 용사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참석한 이 귀환 한국군은 당시에 어떤 사연으로 포로가 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난 6.25 전쟁 때 백골부대 병사였습니다. 51년 2월 10일경에는 어디로 왔는가? 강원도 횡성군 그 어느 한 고지에 당도했습니다. 바로 이 고지는 북한군의 고지보다 좀 낮았습니다. 우리가 차지한 고지. 그런데 51년 2월 12일 날 새벽 4시경에 지금 전방에 나갔던 보병들이 지금 후퇴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대대지구 쪽으로 밀리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더니 괴상한 나팔 소리가 난다 이게. 그래가지고 처량하게. 조금 있더니 북한군의 그 기관총 집중사격이 계속 집중되는데 그때 우리 전우들 많이 전사했어요. 그쪽에 대대장, 우리는 대대장만 쳐다보고 있는데 대대장이 이 골짜기로 내려가라. 그래서 그리고 몽땅 한 200명이고 몽땅 쓸어 내려갔어요. 그렇게 돼서 결국 우리는 그날 북한군의 포로가 된 겁니다.
이 귀한 한국군 용사는 북한에 남겨진 수많은 한국군 포로들과 힘겨운 과정을 거쳐 탈북했지만 한국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동료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앉아 계신 유원삼 어르신은 지금 93인데 북한 땅에 7남매를 두고 왔는데 지금 소식도 모릅니다. 한가운 소식입니다. 김성태 어르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 어르신들은 이 한국 땅에 왔지만 자기가 북한에서 광산에서 노력하다 손을 잘려서 고생하고 그 다음에 눈을 그래서 고생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순직한 리춘삼 어르신은 뭐인가 하루 종일 앉아서 모닥불을 계속 만들었단 말이에요. 과제가 그거 몇천 개를 만드는 그 과제를 못 수행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안다고 계속 그러다 허리 꼬부려서 대한민국에 와서도 계속 꼬부리고 사시다가 작년에 순직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군 귀환 용사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은 이 한국에 오니까 너무 섭섭한 게 많습니다.
이 회의에는 많은 6.25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이 함께했는데요. 귀환 용사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당시에 처참했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6월 25일 날 저희 그날이 공휴일이 돼가지고 저희 군인들이 제 휴가를 가고 저 외출을 나가고 없는 이 사이에 쳐들어온 거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아유 그때야 한참 때니까 죽지 않으면 살기고 그냥 이렇게 하고 저거 하는 거지 무슨 뭐 누구한테 죽고 살고 그게 뭐 두려운 게 있나요?
육박전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육박전. 그러한 치열한 전쟁이라는 것만 알면 되고
아주 최전방에서 이 소총 소자를 하면 이건 최전방입니다. 그래서 소총 대원으로 최전방에서 휴전이 될 때까지 싸웠어요.
전쟁 당시 10대의 어린 나이였던 참전 용사들도 많은데요.
난 해병대 출신입니다. 저는 그 당시 고등학교 1학년 만 16살이었어요. 그랬는데 전쟁이 한참 하니까 학교에 가봐야 공부가 됩니까? 수업도 뭐 아무것도 못하고 학교는 어떤 때 더러 폭격 맞아가지고 학교가 다 짜부러진 이런 일도 있었고 이 공부를 못하니 우리 클래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야 이럴 바에는 전투나 하러 가자 입대해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해병대 구삼이부대라는데 갔어요. 사정사정 해가지고 나이 어려서 안 받아준다는 걸 두 번 세 번 찾아가가지고 사정선언에서 입대 승낙을 받았다. 군번도 못 받고 군번은 소년해병이야.
참전용사들은 다시 떠올리기가 괴로울 정도로 아픈 기억이지만 이런 일들을 잊지 않고 후세대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지금 사람들 상상도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지. 군에 가서 공부도 못하고 이럴 바에는 나라를 위해서 한번 싸워보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뭐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전쟁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국가가 위험에 당했을 때 과연 몇이나 우리 같은 이런 생각을 하겠나 하는 게 궁금해요.
아직 귀환하지 못한 한국군 포로들의 조속한 송환을 이뤄낼 대책을 모색해보고 귀환 한국군 용사의 처우를 개선할 방안을 찾아보고자 열린 귀환 용사의 목소리로 6.25 전쟁을 듣다 토론회 현장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북한이 최근 한국 측이 설정한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에 물에 뜨는 해상 부표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의 의도를 분석 중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달부터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일대에 해상 부표를 설치하고 있다면서 그 의도를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군이 부표를 설치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10여 개가 설치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마 북한군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설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해상 부표는 물에 뜨는 표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북한은 과거 NLL 이북 지역에 부표를 설치한 뒤 함정을 정박시키곤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 설치한 해상 부표는 1m 이하의 작은 크기로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 북쪽 NLL에 가깝게 설치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이러한 부표 설치는 북한이 NLL 인근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기 위한 기준점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부표를 설치한 지점이 NLL에 거의 근접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군의 한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북한이 NLL 일대를 정확히 관측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NLL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부표를 설치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민석 대변인은 북한이 NLL을 인정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남북 간에 과거에 북한 지원하는 그런 물품들을 보낼 때도 NLL을 기준으로 해서 인도해주고 했던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북한은 실질적으로는 인정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또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해상 부표 설치는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한편 한국 함정의 대비 태세를 떠보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북방 한계선 NLL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지난 1999년 9월 일방적으로 서해 해상 분계선을 선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여전히 오늘의 한국 소식은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상황부터 물어보게 되는군요. 특정 지역에서 다시 메르스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서울의 동쪽 강동 지역과 경기도 구리 지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좀 잠잠해질 것 같았던 메르스 상황이었는데 다시 유행처럼 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시작됐던 메르스 사태가 서울의 대형 병원을 거치면서 전국 각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산발적인 유행을 했었고요.
네.
서울의 한강 서쪽 지역을 긴장하게 했다가 이번에는 한강 동쪽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또 이 환자가 여러 병원을 거치면서 메르스 확산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한국 보건당국으로서는 이 지역에 벼랑 끝 대수진을 치고 메르스 사태를 잡기 위한 마지노선을 설정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강 동쪽 지역의 메르스 상황을 잡아야지 이 한국 메르스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확산이 될지 안 될지 그 큰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겁니다. 보건당국은 이 지역에 9개 병원 등의 폐쇄 조치를 한 상태고요. 감염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 대상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도 더 늘었죠?
네, 2명의 감염자가 숨져서 한국의 메르스 치사율 16.1%로 올라갔습니다. 모두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던 환자였고요. 또 한 사람은 확진된 지 이틀 만에 숨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메르스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확진자는 2명이 늘어서 18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음압병실 등에서 격리 치료를 받았던 7명의 감염자가 퇴원을 해서 완치자는 모두 74명이 됐고요. 지금도 77명의 감염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또 이 중에 15명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한국 사회의 메르스 긴장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한국 사회의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성민 기자, 2002년 연평해전을 소재로 한 영화가 개봉됐군요.
네. 2002년 6월이죠. 한일 월드컵 결승전 하루 전날 일어난 북한식으로 표현하자면 서해 무장 충돌 사건이고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제2의 연평해전을 소재로 한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북방 한계선, NLL 남쪽 연평도 인근에서 한국 해군 함정과 북한 경비정 간에 발생한 해상 전투는 두 번 있었습니다. 1999년에 그 해상 전투를 제1 연평해전이라고 하고 2002년 6월에 일어난 해전을 제2 연평해전이라고 하는데
네.
어제 개봉된 연평해전은 그 두 번째 해전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제2 연평해전으로 한국의 해군 참수리급 고속정이 침몰했고요.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을 입었었습니다.
네, 이 영화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어제 전국 660여 개 상영관에서 동시 상영을 시작했는데요. 어제 하루 관객 수만 15만 3,400명이 넘었습니다.
네.
영화관 상영 순위 1위에 올랐고요.
네.
첫날 관객 기록만 보자면 그동안 1,000만 명 이상의 관객이 들어서 뭐 한국의 역대 흥행 영화로 꼽고 있는 영화들과도 견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대단하네요.
한국 언론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한국 언론으로서는 6월에 호국 영화가 주목을 받았다 이런 기사를 내놓고 있는데요.
네.
인터넷에도 이 영화에 관련된 홍보 영 영상들이 공개되어 있는데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대한민국! 여느 때처럼 전투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좀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자연 배치! 자연 배치!
자연 배치!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병대! 무슨 일인가?
전투 발생! 전투 발생! 적정으로부터 피격수! 비급전 봐라! 비급전!
야들 앞으로 전투 기호를 펼쳤다!
네, 영화 연평해전 영상을 잠시 들어봤는데요. 당시 해전에 참여했던 군인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또 뭐 전투가 막 시작되는 상황의 긴박함도 전해지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월드컵 축구 대회 응원 함성과 또 북한의 선제 공격으로 아수라장이 된 그 한국 고속정 참수리 후의 긴박한 상황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그려진 장면입니다.
네.
영화 속에서는 바다 위를 오가는 탄환 소리, 또 공격으로 무너지는 함교 등 아주 긴박하고 처절했던 전투 속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소리만으로도 당시의 상황을 좀 상상할 수도 있지만 예, 그 입체 영상 3D로 재현된 영상을 함께 보면은 그 실제감이 아주 대단합니다. 또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인 만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군인들 또 그의 동료들 연인과 가족들의 이야기가 이 감동을 주는 그 느낌이 좀 특별하다. 휴먼 감동 전쟁 영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설명만 들어도 가슴이 찡한데 이 북한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영화죠. 개봉과 동시에 북한도 영화에 대한 반응을 냈다고요?
네네. 개봉과 동시에 나온 반응이어서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북한이 어떻게 영상을 봤을까, 어느 정도를 알고 있을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하긴 한데요.
네네.
그만큼 뭐 주시하고 있는 영화라는 것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자주 표현하고 있는 방식이죠. 반공화국 대결 모략 소동이다. 이렇게 폄하를 했습니다. 한국의 군사적 도발로 초래된 그 서해 무장 충돌 사건을 심하게 왜곡 날조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 모략 영화 상영 노름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이런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됐죠.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1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세계 뉴스 또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듣고 계십니다.